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55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55면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은 그 성육신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고, 둘째로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설명되고 있고, 또 여기 놓아주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육신의 목적은 지금 죽음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를 멸하셔야 했는가? 그것은 그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였기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14절과 15절을 묶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께서 과연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셨는가에 대한 답은 15절에서 그 결론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현실은 예수의 오심으로 어떻게 변하였는가에 대해 성경은 오늘 1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은 갖게 될 때가 있죠. 과연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대체 예수를 믿고 나서 내게 생기는 변화란 어떤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들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무서워함, 그리고 종노릇이죠. 이 세 단어는 우리네 인생에 대한 아주 간략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지요.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평등한 것이라곤 이 죽음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도 그렇고 이 죽음의 소식은 어디에서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사고로, 또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단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게 될 때에만 우리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삶의 관심사가 사실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노쇠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관심과 또 내용은 이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 사실 극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죽음을 조금 더 멀게 하는 일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전 같지 않다, 젊을 때 같지 않다라는 그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은 우리에게 조금씩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 증상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 죽음의 문제는 단지 노년에만 이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에도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사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자아실현 같은 이야기는 살면서 잘 하지 못합니다. 생업을 놓고 무언가 여유가 있을 때나 무언가 내가 실현을 해볼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뿐, 우리 삶의 대부분은 죽음을 미루기 위한 노력으로 채워져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당도하면 다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를 일으키죠. 죽음이 바로 앞에 있지 않아도 죽음의 기운이 우리에게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을, 우리를 조금씩 죽음으로 한 발짝 더 밀어넣을 일들이 생겨나진 않을까 우리는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딘가로 몰고 가죠. 죽음의 기운을 줄여준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멀게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많은 것을 희생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하며 삶을 보내죠.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많이 하며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죽지 않으려면 달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결론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인간의 현실을 꺼내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15절에 나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에 절절매며 죽음의 기운만 보아도 그것이 두려워, 그것을 조금 늦춰주기만 할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다 내어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 이건 정상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다른 이해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한 사례로 전해지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164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내셨던 세 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소개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하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대략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과 그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틀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가 아픕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출발을 하시지 않죠. 그리고 그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언뜻 보기에는 도대체 어떤 맥락이 여기 숨어 있는가 싶은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듯이 이틀이 지나서야 출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을 하시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출발하시면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12절에 제자들이 묻지요. 잠들었다면 뭐하러 우리가 굳이 깨우러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듯 그는 지금 죽었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잘된 일이다. 이 일로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출발하지 않고 지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무시고 그 나사로의 병이 더 위중해지도록 놔두신 것은 이제부터 무언가 너희에게 보여줄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히죠. 그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이제 도착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벌써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도착하신 얘기를 듣고 이제 남아있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원망이 담겨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오시면 이제 이렇게 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굳이 죽은 다음에 도착하셔놓고 지금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여기 꺼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직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일,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일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그 뜻을 헤아려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상스럽게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밖에 머무시고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면 31절에 그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제 뛰어나가죠. 마리아가 뛰어나가니까 마리아를 위로해 주러 왔던 조문객들이 같이 뛰어나갑니다. 이제 무덤에 가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같이 울어줘야지 라고 쫓아가 봤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이 32절에.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원망스럽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는 훨씬 성격이 직선적인 면이 있어 보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여기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고 있는 것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마리아의 우는 모습과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울고 계십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비통, 몹시 슬퍼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무덤으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고 계실까요? 훌쩍훌쩍 울며 슬퍼하며 어깨의 기운이 다 빠진 채로 그렇게 가고 계실까?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도착하시자 이렇게 명하시죠. 돌을 옮겨놓으라. 자, 죽은 사람의 무덤에 돌을 왜 옮겨놓을까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저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 그 죽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용건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0절을 보면 마르다가 막습니다. 벌써 부패하여 냄새가 납니다. 굳이 문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지시키시죠. 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날까? 이제 보게 될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무리들이 믿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버릴 일은 아버지께서 왜 나를 보내셨는지, 내가 왜 이들에게 왔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행동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사로를 부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외침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지금 예수님은 몹시 비통해 계십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통해 하시죠. 그리고 죽음을 앞에 놓고 비통해 하십니다. 자, 왜 슬퍼하실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큰 소리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죽음아 너 이리 나와라 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 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슬피 울며 눈물 흘리고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원망해야 하는가 하는 이 현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 앞에 죽음은 나사로를 내어놓게 되죠. 나사로는 44절에 있듯이 수족에 배를 동인 채 그 얼굴의 수건조차도 벗기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불려 나오는 것으로 11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니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라. 마치 과욕을 버리듯 우리 마음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듯 죽음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닌 언젠가는 만나야 할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지혜가 담긴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이 죽음에 대해 이와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은 원래 창조 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죠. 그러니 죽음은 마치 인간에게 있어서는 장애와 같은 것입니다. 원래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일, 원래 갖지 않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겨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 일,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상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와 같은 장애와 같은 죽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이 육신을 벗고 부활체를 입게 될 때 죽음마저도 우리를 떠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눈물, 애통, 곡함, 아픔 다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죠. 죽음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음도 사망도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게 될 때 우리에게서 죽음마저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죽음에 매여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바꾸어 놓을 것이다. 죽음에 매여 있는 그 현실을 끊을 것이다.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죽음 그 자체에는 그리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죽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 불안, 초조함으로 채워져 있죠. 우리가 사실 피하고 싶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겸손하고 분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나?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작은 두려움, 불안거리들이 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느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되냐 하면 영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하나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많이 듣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궁극의 복, 영생.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영생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어쩌면 영생이라는 이 복음의 소식 앞에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건가? 오늘의 삶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달라고 했나? 나는 영원히 살 생각까지는 없다. 사는 동안이나마 그저 마음이라도 좀 편하면 난 충분히 고마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복음은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참으로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들처럼, 이제 여기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형제로 삼으신 이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처럼 되셨다, 그들과 같이 되셨다고 얘기하면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삶을 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의 생애는 예수에게서만 특별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시험과 고난의 현실, 두려움과 불안과 무언가 우리 마음을 놓이지 못하게 하는 현실 앞에 힘들어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로 우리는 시편 55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840년쯤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몹시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근심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의 근심의 이유는 무엇인가? 3절에 보듯 원수들의 소리 때문입니다. 소리란 원수들이 자기를 향하여 바라는 소리니까 악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수들이 악담을 하고 압제를 하고 또 내게 죄악을 더하며 나에게 노합니다. 나를 보면 분노하고 나를 괴롭히죠. 그렇게 핍박하는 일이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사망의 위험에 이르렀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새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죠. 내 마음이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공포, 전율이 내 삶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지금 이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어딘가로 날아가 버릴 텐데 란 말이죠. 그 얘기는 지금 아무 수도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달리 피해볼 방도가 없는, 앞이 가로막힌 것 같은 현실 앞에 지금 이 사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 어쩌면 좋을 것인가? 어쩌면 좋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의 신음은 계속 이 시편에 이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식을 계속한 이후에 22절과 23절에 그가 이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날개도 없는, 어디 날아가 버릴 수도 없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자기의 태도를 밝히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남의 짐 신경 쓸 틈이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일 겁니다. 나는 그런데 아무것도 풀려나갈 수 없는 이 꽉 막힌 것 같은 현실 앞에 나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것이다. 23절 끝부분에 있듯 나는 주님만 의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쩌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쩔 것입니까? 그는 지금 이대로 버티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나를 덮치고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근심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나는 그대로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버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무언가 이 두려움을 없애줄 처방이 필요하다고 느끼죠. 그러나 지금 여기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전율은 사라지지 않은 채 그런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 현실에 압도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현실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이 일로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이 현실 속에서 이 삶을 견뎌내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대체 뭐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렇게 이런 마음, 나는 주만 의지하리다는 이 결심은 과연 무슨 일을 이루게 될까요? 이렇게 할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마음 먹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벌어지는 일을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을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 노릇으로부터 놓아지는 것,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더 이상 죽음이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게 된다.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전율 앞에 매이지 않고 그는 비로소 종 노릇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 노릇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마치 내 상태는 그대로 있고 내가 어딘가로 이 현실과는 다른 자리로 그 이동되는 것으로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 그대로 가진 채 전과 같은 전과 마찬가지의 마음과 행동을 그대로 가진 채 종 노릇으로부터 풀려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장소 어느 장소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종으로 있을 수 있죠. 무언가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만으로는 그 상황만으로는 그 종 노릇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풀려나지 못하게 되죠. 그 현실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온 이 자리에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여있는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가 어떤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듯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그 자유로워진 상태가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가 드디어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우리 행동에 변화의 기미가 보입니다. 어떻게 여기 고백에 나와 있듯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다. 그들의 위협에 매여 그들이 위협을 주면 괴롭고 위협이 없으면 평화로워지는 삶이 아니라 위협이 있든 없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본문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목표, 그리스도 성육신의 목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의 통치와 종노릇의 현실이 단절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실감하지 못하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벗어난 걸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선언에 따라 우리의 실제를 성경의 가르침에 맞추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성경이 가르치듯 죽음의 통치와 종노릇의 현실로부터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잘 실감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실감될 수 있을까요? 자, 실감될 수 있는 법을 바로 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죽음이 어른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죽음을 지연시켜준다는 다른 해법을 우리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다른 해법에 매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해법에 매이는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상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종노릇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몰고 가는 사슬을 끊으셨고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에 압도될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로 그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갈림길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연기한 채 죽음의 위협 속에 살지 않고 생명을 맛보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그 갈림길은 바로 두려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두려움의 현장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다른 것, 내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다른 것에 나를 의탁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한 걸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 우리의 두려움은 바뀌게 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한번 1장 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323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1절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죠. 자, 이들의 현실은 아직 기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견뎌야 되는 이 두려움의 현실은 기쁨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압도하고 있죠. 그러나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걸어가면, 걸어감에 따라 그 걷는 길에서 죽음에 매여있던 일은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걸음이 더할 때마다 이들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설명되지 않고 기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이야기한 인간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겐 죽음이 선언되었으나 난 너희를 생명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인간은 종노릇하며 평생을 죽을 때까지 보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무서워함으로 두려움으로 인생을 채우고 있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에는 기쁨, 기꺼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일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무언가 어디에도 우리 마음에 안심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선언된 죽음, 생명과 자유가 드디어 이 두려움을 뚫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날이 우리 앞에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용기를 내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감하여 맛보는 복된 인생 되면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매여 평생토록 종노릇하는 저희를 그대로 두실 수 없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죽음, 무서워함, 그리고 종노릇으로 설명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저희가 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일이 실현되어가는 길 위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확인하는, 자유를 확인하는 기쁨의 삶 되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기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